오늘은 말씀으로 영역을 새롭게, 그런데 어디를 새롭게 해야 되는가 하면 혼의 영역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제가 이 본문을 늘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게 원리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거든요. 왜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향력들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주장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얼마나 새롭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영역의 보살핌을 받고 마음이 어둡거나 또 민감하지 않거나 또는 추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이 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도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은 뭐예요? 수건을 얼굴을 감지 말고 수건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도 어떻다고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라는 거예요. 수건을 가리고 주의 영광을 보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못 보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잘못된 가치관, 또 구약적인 관점, 혹은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못 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있는 안경색을 바꾸고 수건을 벗어 던지고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을 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하고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동안 저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어떻게 생각한가 하면요, 그냥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런 요소도 있어요. 있는데 왜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자기 자신을 드러낸 그 내용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덮어서 보지 말고 다 제껴버리고 벗은 몸으로, 벗은 그 상태로 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과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많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영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습니다. 또 신령한 복이 와 있고요, 성령님까지 와 계십니다. 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우리가 거듭나면 복을 어디다 주신가 하면 우리의 영에다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전혀 안 느껴지죠? 왜 그런가 하면 영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혼에서,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씀을 자꾸 읽어가면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혼의 영역에서. 그래서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보면은 이게 말씀이 점점 마음을 점령해요. 그렇죠? 이렇게 점령합니다. 이게 말씀대로 내가 바뀌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영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 몸에 혹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자, 영에만 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별로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에 있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으로 하나님 하신 일이 끝났습니다. 그 영에 있는 그 능력의 역사들을 내가 내 몸과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몸과 삶의 생명과 승리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면 어떻습니까? 영에 있는 그 노란색 생명이 저 혼을 통과해서 몸과 삶에 나타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저 혼의 영역에 말씀의 영역이 성령이 비춰주시는 영역만 세워지겠죠. 그렇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성령이 아무 감동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혼의 영역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았어. 그럼 어떻습니까? 혼의 영역에 말씀이 세워져요. 근데 그거는 아주 빈약해. 쉽게 말하면 빨리빨리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동하면 몸의 삶의 생명과 승리와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뭐예요? 결국은 이 과정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뭡니까?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동안 믿습니다 이걸로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깨닫고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믿습니다 세게 하면 어떨까요? 아무 효과가 안 나타나요. 자, 그래서 마음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만큼 또는 하나님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만큼 고린도서 3장 18절에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길이에요. 자, 이 길을 우리가 지금 가야 돼요. 그동안 제가 이 내용을 자꾸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정리가 잘 안 됐었어요. 자, 그래서 변화가 되려면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변화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변화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 변화의 길에는요, 예, 신앙생활의 세 가지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까요? 풀어놓는 거예요. 영에 있는 그 복을 내 삶에 풀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되는 길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말씀에 약속되어 있는 것을 내 삶의 믿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승리해요. 자, 다시 봅시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영광을 보고 세 번째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평생 해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좀 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마음을, 그 마음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마음은 하트가 아니고요.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편적으로 오는 생각 말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 속에 뭐가 틀이 생겨요. 생각의 틀이 생겨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한국에 산다. 그러면 한국의 정서의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우리랑 달라요. 생각하는 가치관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냐? 나와 같은 동문이냐? 우리 지역 사람이냐? 이걸 우리 많이 따져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요, 그거 안 따져요. 그냥 이게 합리적이냐? 그걸 따져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 그걸 따져요. 근데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잖아요. 우리 풍조가. 아, 그게 좋은 때도 있어요. 어려울 때 막 우리가 남이가 하고 막 도와주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전혀 안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너도 열심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좋은 거 있고 어떤 건 나쁜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다 뭐라고요? 어떤 생각의 틀이에요. 가치관이에요. 그게 생각을 자꾸 하고 자꾸 보고 자꾸 보다 보면 그쪽으로 딱 생각이 굳어져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여기서 마음이라는 어떤 생각의 틀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견관진이에요, 이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에 딱 비춰봤는데, 어? 말씀하고 내 생각이 다르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내려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 생각을 내 마음의 틀로 잡아야 돼요. 이 작업을 해야 돼요. 이 작업을 안 하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막 부르짖잖아요. 내 생각은 안 달라져도 막 부르짖고 성령이 역사하면 잠시는요 성령을 따라가요. 잠시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이 아직 생각이 안 빠져나오니까 어떻다고요? 요 생각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습니까? 사람과 부딪히고 싸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분노해요. 짜증이 나. 그럼 어때요? 성령의 은혜가 떠나가요. 그 옛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힘들면 조용한 데 가서 막 며칠 부르짖어. 그럼 은혜가 있어요, 진짜. 집중하면. 근데 요 내 생각이 말씀으로 안 바뀌어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내려와서는 은혜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완전히 뜯어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조금 고쳐서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는다는 게 뭐예요? 변화는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달바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에가 나방이 되잖아요. 누에 키워본 분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 누에를 키워봤어요. 춘잠이 있고요. 추잠이 있어요. 1년에 두 번씩 키워요. 그래서 그거 누에해서 팔아야 등록금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하여간 그 누에 키우는데 그것이 우리 학자금 되는 거야. 시골에서는. 그래서 그냥 어떤 데는요. 누에가 우리들을 자는 방을 다 차지해. 다 크면. 그 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침대처럼 만들어놔요. 누에 다 자리 만들어서. 그럼 우리 어디 잡니까? 부엌에서 자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저 누에가 어떻게 달라는지 알아. 그래서 어떤 거는 가끔 이렇게 누에가 두 마리가 같이 들어간 게 있어요. 집을 짓다가 같이 그냥 사돈이 돼가지고 같이 집을 지었어. 그런 거는 상품 가치가 없어요. 왜? 풀어내려니까 안 된대. 엮여서. 가끔 놔두면 요놈이 요렇게 나와요. 그 나방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펄고 날아요, 이렇게. 그래서 알아요, 저는. 누에가 기어다니고 그런 놈이 저렇게 날기도 하네? 변화되면 저렇게 날기도 하네? 이제 그런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생각의 틀을 바꿔서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새로운 세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저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 바뀌는 모든 것에 소스가 있다고요. 재료가 있다고요. 그 재료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말씀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요. 순결하게 합니다. 우리를 순결하게 하십니다. 나는 뭐 더럽지 않는데 아니요. 사람을 자세히 나중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속이 더러운지를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겉모습은 번들한데 사람이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람이 좀 상종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원래 그랬어요. 우리가 원래 그랬습니다. 왜? 사단을 닮았기 때문에, 거짓의 아비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근본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고쳐나가야 되는데, 자, 시편 119편 9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뭐 하려고요? 행실을 깨끗게 하려고요.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해요.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사람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죄에 대한 의식이 생겨요. 자, 보세요. 예전에 죄의 다스림 안에 있었어요. 죄의 덩어리였어요. 근데 예수님 믿자마자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주님이 새로운 생명을,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요. 하나님과 같은 성질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생명이 이 땅에 딱 부딪히면 어떻습니까? 부담을 느껴요. 왜? 하늘의 것이 아니니까. 그게 부딪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고 나면 어떤 행실을 딱 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을 추구하거나 세상 것의 행동을 따라가면 어떻다고요? 부담이 와요. 이거 아닌데. 부담이 옵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전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로 제가 섰습니다. 이렇게 경험했다고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딱 하면 어떻습니까? 부담이 와요. 야, 이거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다 와요. 그렇죠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와서요? 예수님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자,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지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 이게 죄네? 보여요. 그렇죠? 예전에 나 이렇게 막 살았는데, 이게 죄네? 이게 하나님이 안 좋은 거네? 봐요. 또 성경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아. 나와 있어요. 이게 의인의 깨달아요. 또 성경 읽다가 이렇게 살면 멸망당하네. 이렇게 하다 보면 사단에게 끌려가네. 이렇게 보여요. 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이 글자를 읽을 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저거 진짜야. 그리고 비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죄를 싫어하고요. 의의를 사모하고요. 심판을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안 살아요. 거기다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다니는데 죄를 밥 먹듯이죠. 그 사람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교인인데 이 속은 어떻다고요? 아직 하나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속이 하나님의 사람이면요. 어떻다고요? 분명히 찔림이 와요. 왜? 밝음이 와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싹 오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어두운 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빛이 없었어. 그러니까 어두운지 밝은지 몰라.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 근데 빛이 오고 나니까 딱 비춰지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름에 비가 온 후에 길을 가면 어떻습니까? 이게 도시는 다르지만 시골은요. 이게 수렁인지 이게 마른 땅인지 몰라요. 근데 달빛이라도 이렇게 비춰지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물이 있고 여기에 흙이고 여기 돌이고 조금씩 보여요. 심지어요. 가끔요. 시골길에는 뱀들이요. 그 습기가 안 좋으니까 비가 오고 나면 습기가 안 좋으니까 마른 땅에 와서 앉아 놀아요. 밤에 가다 보면요. 뱀에 물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달빛이라도 있으면 어떻다고요? 그 보여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성령께서 비춰주신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결국은 내 속에 새 생명이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하시고 성령께서 비춰주시고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떻다고요?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요. 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뒷받침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 성령이 슬퍼하시는 걸 알아요. 그 말씀 어기면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뭐가 다르지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성경에. 그 다음에 저처럼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요. 뭐가 달라요? 뭐 안 가르쳐줬으니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리스도 예수는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를 강조해요. 구문이 그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인데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를 강조해요. 그리스도 예수는요. 부활을 초점에 둬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구문을 잘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은요, 그 뒤에는 뭐예요?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졌고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강조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문이 좀 달라요.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는 의롭게 됐잖아요. 그렇죠? 부활 예수님의 부활까지 사역까지 지금 다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내가 예수 안에 이런 정체성이 있네,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이게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읽지 말고요,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예수 믿었어, 그럼 예수 믿는 자는 어떻다는 거지? 이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자란 말인가?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뭐예요? 의의 본성,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의의 본성이 있고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죄가 자꾸 여러분이 다가와요. 죄가 다가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죄를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당연히 옛날 방식으로 나 죄를 못 이겨,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이미 얻었다고요. 이미 의의 본성을 가졌다고요. 이미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본성이 있어서 능력이 있다고요. 우리 속에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죄 못 이겨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렇게 말씀을 보면서 차근차근 보면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내가 모든 저주에서 속량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값없이, 내가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이 의의 본성을 내게 줬네. 예전에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본성만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의의 본성이 있네.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죄가 나를 주장했어요. 죄를 못 이겼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다고요? 이제는 죄가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의의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본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고양이하고 어릴 때는 같이 막 놀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자라면 강아지는 멍멍멍하고 고양이는 야옹야옹하잖아요. 왜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고양이가 멍멍멍하면 웃기잖아요. 강아지가 야옹야옹하면 그것도 웃기잖아요. 할 수도 없어요. 본성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이 예전에는 죄의 본성을 가질 때는요,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어떻다고요? 우리는 의의 본성을 가졌고 의의를 향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저게 점점 더 보여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알게 돼요. 근데 말씀을 안 보면요, 잘하지 않으면 본성이 안 나타나요. 자, 그래서 어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혹은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에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본성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죄가 나를 주관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죄의 유혹이 막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러지 말고 내 본성을 보시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나는 죄와 상관없어. 죄가 나를 이길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주장을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요, 한불 꺾여져요. 어떤 생각이 와요? 아, 이거 거짓말 할까? 이거 사기 쳐볼까? 이런 생각이 와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하면요, 그게 뚝 꺾여요. 그런 유혹이 뚝 꺾여요.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범죄하거나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첫 번째,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몰라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죄의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사단이 들어와서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요. 나를 죽이고 빼앗아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사단이 와서 그 복을 다 무너뜨리고 다 뺏어가.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에요. 그게 보여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세 번째는요,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자, 성경을 모르면,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 모르면 끌려가고요. 또 죄가 나에게 어떤 결과를 주는지 모르면 끌려가고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모르면 끌려가요. 자, 이런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선명히 비춰주는 게 어디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가르쳐줘요. 우리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나 말씀도 모르고요. 그냥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됩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 물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앞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러면요, 여러분이 성경대로 앞으로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 소리만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요? 의의 길로 가라, 딱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딱 나와요, 성경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값이 뭐라고요? 죽음의 길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요, 우리가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를 지으면요, 죄의 종이 돼요. 그럼 끝나요. 사망으로 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작은 죄, 큰 죄, 하얀 죄, 검은 죄 없어요. 죄는요, 다 사망으로 이끕니다. 보세요. 저렇게 성경 읽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인기응변으로 거짓말 하잖아요. 다 들통나요. 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옵니다.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렇잖아요. 일찍부터 정직하게 네, 이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감해져요. 근데 끝까지 버텨. 아니라고. 그러면요, 괘씸죄까지 걸려가지고 완전히 끝장나요. 누가 하나도 봐주지 않아. 누가 조금도 은혜를 베풀지를 않아.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떻다고요? 사단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데 어디를 들어와요? 혼의 영역과 몸의 영역에 들어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곤고하게 만들고요, 피곤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또 어떻습니까? 몸에 질병이 와요. 이런 문제가 옵니다. 이걸 당하고 나서 그때 회복하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 길들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길 수 있는 길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자, 그 다음에 은혜의 말씀을 확고하게 알고 말씀을 적용하기만 하면 죄의 문제를 쉽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 자, 은혜의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는 은혜의 말씀 이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은혜로 베푸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은혜를 베푸신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지고 가고 우리 죄 용서했다. 이게 은혜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가난을 가져가고 나를 부요케 했다. 이런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억지 여긴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아.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베푼 내용을 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의 말씀이라 그럴 때 뭐라고요? 요거 읽으면 은혜가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은혜가 뭔지를 알려준다고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확고하게 알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도 이기고요, 승리해요.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성경적 개념을 알게 되면, 또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또 알게 되면, 또 나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 승리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알게 되면 오, 내가 이런 자라고 하면서 정체성이 확립되면서 승리해요. 근데 말씀을 딱 덮어놓고 평생 가도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아. 읽긴 읽어요. 근데 묵상을 안 해. 읽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용만 알지 나와의 관계가 깊이 안 박혀요. 묵상을 해야 돼. 그걸 골똘히 보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걸 자꾸 보면서 내가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립을 안 하고 읽기만 해. 어쩌다가 하나씩은 깨달아지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늦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떤 건지 혹은 죄의 결과를 어떻게 멸망당하는 건지 혹은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이런 걸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돌이키겠지요. 말씀의 지침대로 살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나면 죄가 유혹이 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죄를 저지를 이유가 나 없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다음에 뭐라고요? 죄를 허락할 이유가 없다. 내가 왜 망할 짓을 해? 이게 딱 보이니까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깁니다. 근데 말씀이 정립이 안 되면 저걸 못해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이익대로. 세상 이익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실수할 수가 있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어떤 데는요, 이익 따라가다 보면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를 몰라. 그런 문제가 와요. 자, 그래서 말씀을 명확하게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너무나 단순하다는 것이 딱 보여요. 다 열심히 해야 되는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지켜준 대로 여러분이 그걸 선명히 알고 나 이거 안 해. 그리고 나 이렇게 할 거야. 그거 딱 간단해요. 단순해요. 뭐 애쓸 것도 없어요. 뭐 철화해야 되냐 금식해야 되냐 아니요. 상관없어요. 말씀만 명확히 알면 내가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순결하게 해주고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고요. 말씀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지침의 능력을 줍니다. 그 말씀을 이제 사모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 의인이 되었지만 사실은 혼적인 영역에서 영의 영역은 의인이 됐고 의의 은혜들이 와 있어요. 혼의 영역에는 아직도 옛날에 사단과 사단의 지배를 받던 그 쓰레기들이 우리의 이 혼의 영역에 아직도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들에 대한 욕망이 남아있고요. 죄에 길들여진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혼의 영역은 어떻습니까?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만지는 대로, 내 이익대로 살잖아요. 그게 이 몸에 배어있어요. 근데 영의 영역은 뭐예요? 그거 아니야. 빛으로 살아야 돼. 진리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와있어요. 이 몸은 어떻습니까? 옛날 살던 방식대로 내가 덜 피곤하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이익이 되고 이런 쪽에 좀 익숙되어 있단 말이에요. 몸은. 왜? 몸은 나를 보호하려고 딱 그렇게 틀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제시하는 길을 내가 가려면 그 틀이 잡혀 있는 것을 어떻게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래서 혼적인 영역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기로 마음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뭐가 들었는지 몰라. 그러나 말씀의 거울을 자꾸 보면 부딪혀요. 부딪힌다는 게 뭐예요? 내가 잘못된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고 한 말씀이 제시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는 안 부딪혀도 말씀이 제시하는 걸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다 지워지지 않잖아요. 지우개를 지우려면 어떻습니까?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이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게 우리가 갈 길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말씀을 비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뭔가가 찔리면 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이키려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말씀을 따라가면 돼. 자, 그 다음에 말씀에 하는 두 번째 일은 뭔가 하면 완벽하게 회복시키세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룩히 한다고, 깨끗게 한다고요. 말씀 자꾸 보다 보면, 말씀 따라가다 보면 거룩해져요. 두 번째는 완벽하게 회복해 줍니다. 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혼을 회심시키며, 영은 우리가 회복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 게 없어요. 영혼을 회심시킨다 그러는데 혼을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또 보면, 자, 회심시킨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시 돌아가다,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뭘 그러면 하느냐? 자, 말씀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완전히 변화시켜서 지금까지 살면서 당했던 여러 가지 좌절들, 이 모든 것을 없애줄 뿐만 아니라 전혀 상처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회복시켜줘요. 말씀이.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다 얘기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사람들이 과거를 보면 사기당한 거, 버림받은 거, 외톨이당한 거,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말 안 해서 그랬지요. 우리 다 있어요. 그 상처들을 딱 덮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상처들이요.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요. 그럼 그 사람이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진짜 그런 게 많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안고 계속 사시겠습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상처와 고통을 극복하게 하시고요, 회심시키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요.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요. 완전히 고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고 버렸어. 그 얼마나 사람들한테 안 좋아요. 감정이. 저 사람이 또 나를 뒤통수 치지 않나. 별 생각을 다 해. 사람 만날 때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버리셨대. 그 나를 사랑하셨대. 그럼 어떻습니까? 이야, 사람들이 날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날 버리는 거 뭔 상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됐지. 이 딱 보여요. 그거 어떻게 돼요? 과거의 그 눌림들이 싹 벗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됐지. 사람들 무슨 상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방해해? 이 딱 보여요. 담대해져요. 그 자유해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은사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걸 못했어. 이제는 어떻다고요? 자신이 있어. 왜?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싹 치워져요. 그래서 인생의 구덩이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예를 몇 개 들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이게 사마리아 여인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정오, 그 뜨거운 낮에 물 들어왔어요. 대개는 어떻습니까? 시원할 때 들어와요. 그럼 물 들어오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 서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이 여인은 사람들한테 늘 지탄을 받아. 왜? 남자가 여러 명 바꿨어. 남자를. 사람들이 얼마나 그 당시에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지탄하는데 특히 이 경상도는 더 그런데. 저 때는요.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완전히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면 싫어. 그러니까 뜨거운 그 대낮에 물 들어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알아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무시당하고 피폐하고 정말 이 사랑에 목이 말라서 사는 걸 딱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야. 목마르지 않아. 그걸 딱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목마른지 인생에 목마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내 인생에 목마른 것이 해결돼요. 진짜 생기가 넘쳐요. 그동안에 밖에서 뭘 얻으려고 그랬어요. 이제는요. 밖에서 사람들은 날 늘 뜯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물은요. 넘치고도 넘쳐 끊이지 않는 샘물이야.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걸 알게 되면요. 세상 두렵지 않아요. 살아가는데 겁나지 않아요. 염려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결국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너무나 즐거워서 어땠습니까? 물 들어왔다 물동네에 내 던지고 쫓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지탄하던 그 여인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도리어요. 그 여인이 예수를 전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사람들이 저 여자 미쳤다 그러겠죠. 근데 알고 보니 진짜 그게 생명의 길이었어. 보세요. 그렇게 자기를 비난했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고 어떻습니까? 그 영혼들이 불쌍해서 예수를 소개한 거예요. 이렇게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 접근 못해요. 막 적어도 몇백 미터 밖에서 소리쳐야 돼요. 접근하면. 나병이다 소리쳐야 돼요. 사람이 오는데도 자기가 소리쳐야 돼요. 왜? 나는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왜 마을에 나타나요? 돌아가서 던져요. 그 사람들은요. 마을에 못 내려와요. 여러분 마을에 못 내려오면 어떻게 삽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도 못 만져. 터치를 안 해. 병 걸리고부터 어느 누구도 만지질 않았어.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근데 예수님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를 만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병을 치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 보세요. 그가 세무서장 같아요. 근데 민족의 앞잡이에요. 반역자예요. 우리 일본 시대에 앞잡이 시키잖아요. 앞잡이. 그 시기예요. 로마에 세금 걷어가지고 로마에 제출하고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국민, 그 민족의 그 피와 같은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에다 제공하고요. 그것도 더 많이 제공하면 그 사람에게 세리장 시켜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걷어서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리장 시켜요. 그게 얼마나 악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근데 예수님 만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자, 봅시다. 예수님 내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진지 보시겠습니까?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니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만나고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취하던 거 그 별 의미가 없어. 그냥 먹고 살면 돼. 많이 가질 필요도 없어. 그래서 저렇게 막 나눠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여러분, 돈을 엄청 쌓아놨는데 사람들이 뺏어갈까 두려워서 철조망치고 개 키우고 도사견들 키우고 그러잖아요. 거기다 가드까지 세우고. 그래도 불안해. 어떤 놈이 대통령이 칠지 몰라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어떻다고요? 다 열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킨지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의 자상을 회복시킨 게 보인다고요. 내가 정말 죄인이었는데 의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세웠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자상은요, 사마리아 여인 같고 문둥병자 같고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고요. 하나님 자녀, 사랑받는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슬프고 외롭고 버림받고 상처투성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주님의 위로만을 만져주는 필요한 존재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뀌어지는 거지. 주님을 만난 그 순간 나의 자아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열어보다 보면 여러분의 자아상이 보여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인다고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그리고 아름다우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사랑받는 자라는 자아상, 내가 그렇게 존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그래서 자아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지요. 내가 자아상이 속이 바뀌면 내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왜 자꾸 그러지?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랍니다. 보세요.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 가운데 행했다?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승리해요.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미요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고 예수님의 능력만큼 우리는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알게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지혜를 줍니다. 시편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자 유대인들 탁월함을 알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서 탁월합니까? 아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적인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니까 탁월한 거예요. 왜? 진리를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뭐 머리가 좋아서 탁월한 게 아니고요.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있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돌아오니까 사람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탁월하게 되려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케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것을 이루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길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로? 내가 율법책을 묵상해서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지침을 따라서 내가 살면 내가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줄 줄 알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요? 말씀을 줘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면 그게 바로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 묵상 안 하면 어떻습니까? 전혀 내가 내 인생의 길을 몰라요. 지혜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소리만 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들어다 이리 옮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끔 그렇게 한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길을 알려줘요. 요리 가라. 요리 가라. 안 가면요 망하는 거예요 그거.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신약의 버전으로 보면 신약의 버전으로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호수아 했던 방식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한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묵상인 거예요. 묵상해서 이렇게 행동을 옮기면 그다음 또 뭐예요? 너는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고 너가 좋은 성곡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걸 또 조금 더 설명하면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해요. 그래서 내 길이 번영되고 좋은 성공이 와요. 근데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저게 안 돼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저게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사람들도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를 보면 순결함, 죄를 벗어나게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회복시켜줘요. 상처를 회복시켜줘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지혜와 통찰력과 바른 선택, 성공을 줘요. 그래서 말씀으로 혼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